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샘보다 만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평상시 궁금해하던 사연들을 방송국에 보내면 제작진이 직접 그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어린이가 그 방송국에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남의 떡이 커 보이나요? 그래서 제작진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사이즈의 두 가지의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지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지요. 그리고 각각 한 사람씩 누구의 떡이 더 커 보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옆에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크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열 가지보다도 내게는 없지만 남이 가진 그 한 가지를 부러워하며 시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가 등장하지요. 둘 다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지요. 언니 레아의 평생의 소원은 동생 라헬보다 남편에게 한번 사랑받아 보는 것, 그게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동생 라헬의 소원은 언니처럼 아이를 낳아보는 것이지요. 참 신기하죠?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 그대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트 여왕 이 김연아 선수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를 보고 아, 축구를 너무 잘하네 하고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부러워할 만도 하지, 박지성 정도면 하고 생각하시겠어요? 오히려 참 욕심도 많다 하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와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서 이야기했듯이 언니 레아는요, 내가 하루만 내 동생 라헬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소원이 없겠노라 하고 살아간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라헬은 지금 언니가 가진 자녀들이 없어서 언니를 시샘하고 있죠. 본문에 그 형을 투기하여 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She became jealous of her sis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가 가진 걸 자기가 못 갖고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야, 언니가 가진 거 내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1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1절 마지막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고요?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그가 마음이 힘들어하면서까지 이렇게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유명한 아가서에서 질투는 무덤과 같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꼭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언니에 대한 시샘이 대담합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을 그 언니와 함께 오손도손 살아왔을 이 두 자매인데 이 한 남자를 두고 시샘하는 것, 참 얼마나 인생이 참 기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샘의 근본적인 것은 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만족함을 모르는 바로 그 불만족에서, 더 가지려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 하는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중국의 신화 중에 탐이란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여덟 가지 보물을 모으고서도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마저 삼키려 하다가 타 죽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시세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늘 만족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해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 탐이란 괴물처럼 영적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지요. 모든 죄의 시작에는 욕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모든 것이 주어졌던 그 에덴 동산에 살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동상 중앙에 있는 저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뱀의 유혹에 깨 넘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꿰매 넘어갑니다. 3절을 말씀을 보니까요, 참다 참다 시샘의 눈이 먼 이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 언니를 이기리라 하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샘의 눈이 먼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 합니다. 자, 결국 이 야곱이 이 여종 빌하를 통해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단이고 그두 번째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단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인데요. 납달리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라헬이 자기 언니를 향하여서 이기었다,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시샘 하는 사람은요, 남을 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결코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잘 됐을 때 함께 옆에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좋아해주며 축복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이 가진 저 복이 왜 내게는 오지 않나 하며 오히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영어 속담에요,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Comparison is a thief of joy.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남들과 비교하고 시샘하는 사람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를 자신의 경쟁자요 적으로 돌리면서 상대방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 그릇된 방법을 본문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저먼 아프리카에서 사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땅을 샀다고 해서 뭐 배가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초호화 건물에 살아도 뭐딴 세상 이야기라 여기죠. 반대로 내 주변에 내 이웃들, 내 형제들, 혹은 내 친척들, 내 가까이 아는 사람들, 혹은 교회 식구들이 땅을 샀다고 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된다고 하면 배가 아픈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먼 사람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면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큰 교회가 되려고 너도 나도 발버둥치는 것, 과연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서로 우리 집이 더 커, 아니야 우리 집이 더커 하고 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 속에 시샘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웃 교회들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옆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면 내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저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옆 회사가 망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업과 다릅니다. 옆에 교회가 안 되면 그 교회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저리 어려움을 겪는다니 어찌 통탄한 일이 아닌가 하며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교회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괴롭고 슬플까. 내가 주 안에 한 형제여 한 자매라 부르는 저 성도님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코너스톤 교회도요, 이웃 교회보다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안 되고 무너져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있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교회도요,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의 붕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코너스톤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몇 해 전 대한민국 서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팔려나가는 책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아주 제목의 책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한 것, 우리가 다 사실 주일학교 시절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진리는 명쾌하고 간단한 것이지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게 참 부르기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곡이라는 것을 제가 가슴속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2절 가사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남들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훗날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무엇하다 왔느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저 주님께서 가장 귀하다 주신 그 명령, 이웃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샘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네 주님, 저 시샘하다 왔습니다. 저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좀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하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너무 부끄러워서요,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 주변 이웃보다 더 잘 사는 삶, 더 많이 가진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라엘처럼 시샘하며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푸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알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